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이 말씀에 참된 본의가 드러나기를 구하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오셔서 물리적인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함께 나와 있긴 하지만 주의 말씀과 관계없는 문외한이 되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대화의 주제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성공과 같은 것들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 또 문화와 예술을 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대화들은 1차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처럼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부와 쾌락이 과연 인간의 진정한 욕구를 채울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애초부터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 없는 삶 그 자체가 목마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고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유한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앞서 우둔하고 어리석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그토록 무한한 인간의 욕구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유한한 물질과 세상과 또한 명예와 권세를 채우려고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기쁨은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삶은 척박해지고 또 왠지 모를 영적인 갈등 또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저에게도 주셔서 제가 물을 길로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영적인 수치와 또 문제들을 애써 감추고 싶은 마음, 이 두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두 마음이 함께 있지요.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이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긴 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마음을 다 열어 젖혀서 보일 수 있는 용기는 없었고 그래서 드러낼까 말까 하는 이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누가 일을 해야 되는가?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님이 일하셔야 돼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느닷없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삶 속에 있는 영적인 메마름과 그 다음에 웬만한 충격으로는 깨어질 수 없는 견고함이 있음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주님은 이 영적인 갈등 안에 있는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여자가 가진 영적인 메마름을 해갈시켜주려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이 여자는 요렇게 저렇게 피해왔던 것이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 여자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의 목마름의 원인을 그로 하여금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만만치가 않았죠.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여인의 마음이 이런 면에서 점점 더 굳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정말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이 여자는 예수님을 외면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아니 사실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실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선뜻 내어놓는 그 일이 그녀에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한 것이지요. 무엇보다 사람은 상처 부위에 있는 가시를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힘이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그리고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면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순간 조금 열어놓았던 빗장을 다시 닫아 잠그려고 한 거죠. 이런 일들은 복음을 전해보면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 영혼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요. 특별히 양심이 각성될 기미를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벨릭스 총독과 그 안에 두루실라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들이 두려움의 정서를 갖게 되었지요. 복음의 칼날이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자 복음의 칼날이 들어와가지고 그 속을 깊이 헤집게 되자 양심이 각성되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떻게 한 거죠? 다시 열어놓으려고 했던 문을 잠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있으라고 다음에 또 부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거죠.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근데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벌거벗은 것처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네 남편 데려오라 라고 말했을 때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꾸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네 남편이 없다는 말 옳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인데 지금 있는 여섯 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무장해제 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런 비밀을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내용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여자는 자신이 꼭꼭 싸매놓았던 그 방어기제가 작동되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부터 남자를 다섯 명 주고 두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남자하고 살았겠지요? 한 남자가 살다가 마음이 맞지는 않으니까 혹은 그 남자가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남자가 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여자도 이런 일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런 악순환의 연결교리를 이제는 좀 끊고 싶다. 이제 나도 좀 제대로 된 남편하고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왜 갖지 않았겠습니까? 무든히도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되풀이 되는 죄로 인한 심적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한 거지요. 이것은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라면 필연코 맞닥뜨리는 영적 무능의 한계 상황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던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내어버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내어버린 그 자리에 물을 저축할 수 없는 웅덩이를 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나 돈이나 쾌락이나 그 무엇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잠시 잠깐 일시적 만족을 주지요. 이런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어떤 시험이 들어올 때 뭔가 이렇게 눈에 우리를 유혹하는 뭐 사진인지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 배후가 뭔지를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치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적인 헐떡임이 순간 그냥 사라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갈증이 생기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자리에다가 쾌락이나 이성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여자가 여섯 번째 남자와 살게 된 것은 육체 정욕의 목마름에 원인이 있었다기보다 사실은 영혼의 목마름에 그 원인이 있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가신 말씀은 무엇이냐? 영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그는 늘 목말라 했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그래 네 말 맞다. 네가 남편 다섯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네 말이 맞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 여자의 수치와 치부를 드러내셨는가? 그 여자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을 느끼도록 해서 그 여자를 쫓아버리기 위함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이 여자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는가? 그것은 예수님은 죄인으로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자기 의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도록 하시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 여자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가 이런 사실을, 이런 원리를 깨달았든지 예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던 문제를 끄집어내었음에도 이 여자는 절망하지 않고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분은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29절에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말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그리스도와 연결 지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사마리아 여자의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변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본 모습을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드러내 보이기는 너무 부담스러웠던지 예배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하는 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 제기했습니다. 비껴가려고 했던 거죠. 정조준을 하시자 약간 비껴가려고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그 문제를 건드리고 싶은데 그 문제를 딱 말하면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것처럼 이 여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정체성을 그냥 드러내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 문제를 끄집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 역사적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대로 통일왕국이 잠시 진행되다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일대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딜레마가 있었죠. 그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늘 예배를 해왔는데 예루살렘은 유대에 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할 곳이 없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배를 하고 제사장들을 모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이들이 베델과 단에서 예배하지 않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럼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산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장소가 바로 이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짓고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예배했는가? 신명기 1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지라 하는 역대하 6장 6절 말씀과 오직 유다지파와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시며라는 시편 78편 76절 68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했거든요. 모세오경에는 명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은 역대하와 시편이잖아요. 여기에만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로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 젤문창교회 강단에 기둥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가? 바로 이 문구.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는 이 문구. 그 다음에 또 한쪽에는 어떤 문구가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사야 56장 7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예배할 때 옷차림도 단정히 하고 그 다음에 몸가짐도 바르게 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해서 예배하라는 뜻으로 대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아무 잡념 없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지요. 이 말씀 안에 이런 뜻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보편적인 이해와는 그 뜻이 사실은 다릅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계속해서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 예배하는 자를 계속해서 찾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당시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없었습니까? 아니죠. 혼합주의 시대와 배도의 시대에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했던 7천명의 사람이 베도의 시대에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의미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보통 참되게라는 이 참되게라는 단어를 거짓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참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사야서나 호세아서 이런 데 읽어보시면 많은 신자들이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해서 거짓되게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심하게 질타하는 말씀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참되게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거짓과 위선과 외식의 방식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여기 참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본래 진짜의 실제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모형과 대비제는 실체로서의 참인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의 실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참되게라는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알고 계신 바대로 구약시대는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드렸죠.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하죠 이제는?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해서 예배합니다. 이런 면에서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이 말에서 참되게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것이 성취되었던 것의 원형이라는 뜻으로서의 참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예배가 거짓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참되게 예배할 때 온다는 말을 잘못 생각하면 그러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예배는 다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참과 거짓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때까지의 제사는 다 거짓 예배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거짓 예배입니까? 솔로몬의 제사가 거짓 예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구약시대 예배가 다 거짓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언과 예언의 성취, 모형과 그림자가 원형으로 드러난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구약시대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예배는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죠. 구약시대 예배가 잘못된 예배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예배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온전함을 이루는 예배, 즉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제물이신, 구약시대 제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 예배는 구약의 모든 상징과 그림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비롯했던 구약의 경건한 예배자들이 거짓된 예배자들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참 예배는 아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공생상을 시작하셨고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실제로 십자의 제물로 내어주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에 비유했죠.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왔던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는 자신의 몸을 실제로 십자에 들이실 때가 가까워 온 것이죠.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참 예배자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참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앉아가지고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참 예배자는 어떤 자죠? 모형과 그림자 시대가 지나고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켰던 실체가 드러난 그 시대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참 예배자입니다. 또 참 예배자는 어떤 자지요?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입니다. 이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주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당시 첨예한 문제였던 예배 문제를 끄집어들어 왔는데 그 예배 문제를 또 가지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 살펴보면 여자가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자신의 영적 실체가 주님 앞에 까발려지는 것을 꺼려했고 또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여자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서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참 예배자가 우리라고 하면 그렇죠? 참 예배자는 어떤 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가 성취된 시대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자라고 하면 그러면 참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했었죠.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했다고 말이죠. 좀 신령하게, 그죠?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씀은 예배자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배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이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바로 그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라고 하면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도들이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몸가짐과 마음가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보다 못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보다 저 한 300m 앞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드리다가 나다카 아비우는 향단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향단에서 불이 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나타났죠. 또 어떤 일도 나타났죠?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대인의 다른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잖아요. 성막에 들어갈 때 바지에 방울을 달았다는 거예요. 방울을. 그리고 항상 발에 끈을 묶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대로 물뚱에서 손을 씻지도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성막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수치를 처리를 못하지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또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끈으로 끌어내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구약시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극히 꺼리고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옷가짐을 정말 단정히 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구약시대 사람들이 훨씬 더 신약시대 신자들보다 더 나았습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말을 단순히 내적인 태도에 국한되는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의 개혁 개정 성경 자체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뉘앙스가 너무 강해서 보편적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 단어 때문에 보편적으로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하신 것이지 본래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혁 개정판에는 신령과 진정으로는 말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영과 진리로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자,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그럼 무슨 말일까요? 우선 이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저 산에서, 즉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그리심 산이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시온 산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은 유대인들로서는 쇼킹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1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곳이 어떤 곳이죠?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산이고 바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마오 난 다음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언뜻 보면 흔히 양비론을 펼치신 것처럼 보이죠? 거리심산에서 드린 예배, 즉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과 전통도 무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드린 그 예배, 즉 유대인들의 신앙과 전통도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무시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의 예배까지 부인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합법적인 예배까지 부인하신 것인가? 2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예배를 부인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선 거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것에서 떠난 잘못된 믿음이요 무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방 사람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죠? 흥분이 있잖아요. 열정이 있죠? 끌어넘칩니다. 보편적인 예배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았지만 제가 청년 때 찬양과 경배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하면서 막 이렇게 제가 조작한 건 아니고 저도 하여튼 그때는 좋았어요. 예. 그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은 진리가 없는 열정만의 예배였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있었던 이전에 있었던 예수운동단에서는 방언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도 방언으로 해요. 그러면 그 방언을 막 하면 한 12부 성부처럼 들리면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 주님께서 부인하신 거예요. 이런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예배는 진리에 따라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누구를 택하였죠? 아브라함을 택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사실은 천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상 누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왜 첫째는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유대인들을 먼저 택했다는 것이지 유대인만 택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지식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사실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처럼 엄밀한 엄격한 율례를 주셨는가? 규범을 주셨는가?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의 순수성을 확보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전통과 합법성을 분명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제 때가 되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규례와 형식이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운 차원에서 예배가 가능하게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는 어느 때죠?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살펴봤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6절에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느 때예요? 시간적인 시점으로 보면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는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리실 것을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무수히 반복되었던 그 제사를 마감할 때를 앞두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셨죠. 이걸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영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에 영원히 딱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무의미한 거예요. 장소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은 무의미하다 그 말이죠. 그리심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희생제사가 참제사요, 종국적인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로마 가톨릭 교도들처럼 신부가 떡을 들고 축사할 때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보내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성령의 은혜와 감동하심의 은혜 없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바로 앉아서 제 말씀에 집중하셔도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은 채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은 채 얼마나 경건하게 드려지는 예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 미사나 그 다음에 히랍 종교의 미사에 한번 가보세요. 벌써 예배 처음부터 자세가 다릅니다. 그리고 다 가운을 입고 말이죠. 촛불을 들고 행렬을 쭉 합니다.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조명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장중한 의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과 진리로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혹은 진리로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분들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죠? 네. 요즘 아이들도 말이죠. 네가 앞으로 뭐 될래? 그러면 공무원 된다 그래요. 왜 공무원 하려 그러냐면 안정적이라고. 그게 가장 안전하다고. 예. 그러니까 다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느냐에 관심이 있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무슨 생뚱맞은 질문하느냐 라고 반응을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이 말은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교회와 개혁주의 교회 차이가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복음주의 교회는 성경이 금한 것이 아니면 다 예배 순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간증도 있고 월십 댄싱도 있고 그 다음에 비전트립 가면 앞에 나와서 인사도 시키고 이런 것들 예배 순서 안에 막 넣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 성경이 금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지요? 그런 거 하지 않죠, 그죠?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주일 공예배 때 한 번도 특송을 한 적이 없거든요. 따로 뭐 찬양대가 선다든지 누가 연주를 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은 그것을 명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명한 것만 가지고 예배합니다. 자, 근데 오늘날 개혁교회 안에 명한 것만 가지고 예배한다는 명목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교회들은 제가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뭐 죄고백, 죄삼의 선언 이런 것도 하고 또 옛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구약 한 장과 신약 한 장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을 읽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의식들 나름대로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의식과 형식을 장종하게 하면 자동적으로 진리 안에서 예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유럽 개혁교회들 예배를 들여보면요. 예배 순서가 아주 간단합니다. 묵도, 찬송, 기도,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축도, 끝이에요.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따라서 또 잘못하면 의식을 장중하게 형식을 종교의 전통을 따라서 드리면 무조건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죠?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스텝 밟는 것을 주목하면서 그 박자 수를 계산하고 있는 한 춤추는 것이 아니라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죠? 스텝 밟는 거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스텝 밟는 것을 계산하는 한 그것은 춤추는 게 아니고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나 빛이나 프린트나 철자에 관하여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 좋은 독서가 가능하다. 이 철자가 어떻게 됐는가? 빛이 좀 어둡다. 이런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내용이 쫙 빨려 들어올 때 이게 독서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교회 예배 의식은 우리가 그 의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의식일 것이다. 우리의 관심을 오직 하느님께만 주어지게 하는 의식이 완전한 의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치는 하느님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의식에 도움이 되는 것만 의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 드릴 때 이런 면에서 예배 수종도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희 교회당도 2층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자리를 좀 정리하는 분도 있고 안내하는 분도 있고 또 설교를 녹음하는 분도 있긴 하지만 과도하게 이런 일에 수종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자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그렇죠? 그래서 스테인드 글라스로 장식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죠? 자기 마음과 정신을 잘 가다듬고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요? 그것도 제가 은밀한 의미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약시대 때 무수히 반복되었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그분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다른 거 바라볼 거 없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만을 의지하는 것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예수님도 보혜사라고 말해요.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리고 성령은 어떤 영이죠? 진리의 영이 오시면 이라고 말했죠. 성령 자체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의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는 말씀도 그리스도와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 아버지는 성부죠.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간혹 나타나긴 하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무려 118번, 118번이나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주로 예수께서 성부를 지칭하실 때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신 성부가 누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자의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오심으로 성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찾으신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경건한 자로 예배를, 경건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눈이 빠지게 찾고 계신다. 여기 보니까 누가 지금 경건하게 예배 드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눈을, 시선을 이렇게 저렇게 돌리면서 찾고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모으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그 찾으심에 누가 응답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때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때가 바로 지금도 이때입니다. 물론 아버지께 예배할 자가 오나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을 했지만 그런데 이때는 이미 도래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형과 그림자 시대를 종식하시고 구약에 지시했던 참된 구원과 죄사함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아 누리게 되는 새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예배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가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배당 중요하고 또 조명 중요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성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심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자신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예배할 때 생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자기의 의를 의지하니까. 내가 일주일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 거기에 의지하니까. 그런 일이 많으면 상당히 좀 어젯하고 말이죠. 좀 담대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의 삶이 엉망이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죠.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와 태도 필요합니다. 뻔뻔스럽게 고개 딱 쳐들고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이러면서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하러 나올 때는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 대한 시선,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내용 그런 것에 자꾸 마음이 가 있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그리스도만으로 완전하다. 오직 그리스도. 그걸 그렇게 외쳤잖아. 그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잘못된 것이 생각이 나고 우리의 치부와 잘못이 드러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친히 해결하시고 싸매시고 중보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료로 역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죄인됨에 그 모든 부끄럽고 추악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여 우리를 쫓아내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거두어들이시기 위함이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성부 되시는 하나님을 아뢰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과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자신의 의와 자신의 경건을 더 앞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도론 누더기와도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는 참된 구원의 복에 영생의 복과 안식의 복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찬송 97장